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이 영국의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내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네 가지 범죄 행위, 즉 국가분열 행위,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세와의 유착관계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홍콩 영토 내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홍콩의 행정 책임자가 국가안보 사건 등을 권장할 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자유 침해 결정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이 홍콩을 일국가 일체제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면서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1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 평화 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희망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북핵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며 두 정상의 만남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열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떻게 퍼졌는지 조사하기 위해 조사팀을 다음 달 중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바이러스와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끝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많은 나라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은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부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앤 슈차트 CDC 부국장은 이날 미국 의사협회 저널 하워드 보크너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차트 부국장은 우리는 새로운 사례를 조속히 확인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며 환자를 고립시키고 접촉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전역에는 현재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여름에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에는 아직 코로나 종식 시작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2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사람에게 발병할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을 지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G4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국경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가 중국 기업이 출시한 59개 앱을 금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제 중국의 모바일 앱 59개가 인도 국민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침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 미국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말했습니다.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이 1주년을 맞았지만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현재 대미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내지 4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 미북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29일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 전에 미국과 북한이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독일 마샬 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미북 정상회담이 또 열릴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남아있는 시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미친 어려움으로 인해 미북 양측이 직접 대면해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미국은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건 미국에게만 달린 게 아니라 북한에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으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임하기만 한다면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은 확실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물질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추산됐듯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 협상팀이 직면한 도전 과제는 북한이 외교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런 활동을 중단할 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마주 앉아서 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금까지 대북협상 실무 책임자로서 느낀 점은 북한 측 협상 대표들이 정부를 대표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그게 근본적인 어려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도 북한 측 대표들은 대체로 핵무기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게 전혀 금지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를 두 정상의 만남이 있을 때까지 다루지 않다 보니 정상회담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후 북한과 추가 대화가 있었고 지난해 말 유럽에서도 회담이 있었지만 그 자리도 미국이 양측의 관심 사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설명하는 것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협상단은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명백하고 여러 공개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가 지난 몇 년보다 더 후퇴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은 엄청나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원을 군사적 역량에 쓰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에 대응해 미국은 완전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며 현재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동시에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각이 원하고 있다고 믿는 방향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판문점 미북 정상회동이 1주년을 맞았지만 비핵화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현재 대미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이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6월 30일 한반도 분단 해상지인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미북 정상회동은 하노이 누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트는 듯 보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회동에 대해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화해와 평화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은 10월에야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또다시 결렬됐고 이후 협상은 중단됐습니다. 올해 초 새로운 길을 천명한 북한은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가운데 리선권 외무상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핵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대가 없이 치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지만 최근엔 남북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고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 재개 가능성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과 전격적인 대화 재개 가능성 모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AP통신은 29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대화 재개에 북한이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도 11월 미 대선 이전 10월 깜짝 선물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10월 깜짝 선물이 대화 재개일지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일지는 미 관리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 대선 직전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를 일부 동결하고 미국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if you look at all the threats coming out of North Korea recently on inter-Korea relations, it was under Kim Yo-jong's name. It wasn't really Kim Jong-un.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들이 모두 김여정의 명의로 나왔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 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입니다. 수미테리 선임연구원은 또 트럼프 김정은이라는 이례적인 리더십 조합도 고려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코로나 대응과 인종 갈등 문제 등으로 정신이 없지만 재선에 더욱 절박해지면 북한과 막판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등 군사적 도발은 추가 제재를 부를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 진전 필요성에 대해 미국과 고위급 협상을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는 미북 고위급 협상이 11월 이전에 열려야 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 추가 진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런 방안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미 대선 이전에 초기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I I won't say it's impossible, but I think it's fairly unlikely.
미국과 북한 모두 협상 교착의 근본 원인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놓고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엄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과의 합의가 노딜보다는 낮겠지만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만한 정치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을 향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으로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협상력 강화를 위해 그때까지 제한된 수준에서 대화보다는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9일 북한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힌 것은 일단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장기간 멈춰선 협상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비건 부장관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부장관의 이런 발언은 새로운 제안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도발 명분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건 부장관이 아주 견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북한이 협상에 관여한다면 아주 빨리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미국의 협상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협상 로드맵을 놓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하지만 하노이 회담부터 분명해진 미국과의 큰 입장 차이 때문에 11월 미 대선 전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실무협상에 북한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2016년 이후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 기타 시설 해체를 요구하는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원해 결렬된 바 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상응 조치에서 보다 유연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상응 조치부터 우선 합의하고 이행 상황을 보아가며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단계별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의 이 같은 해법은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결렬 이후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대화보다는 대선 이후 대미 협상력 제고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선거니까 그 6월 12일 날 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될지 미국이 취적으로 하는데 이걸 계속 놔둬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레드라인 넘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위협하는 거. 근데 만약에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 미국과의 협상 그다음에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계만 하는 거예요.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빌미로 거세게 대남 공세를 펼친 것도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 실패로 현 단계에서 다시 대화에 나서기엔 버거운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 당시에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다 그랬는데 내부 반발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내부 강경파들이 사실은 옳았다는 게 이미 입증되는 상황인데 북한 내부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보한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선택하기 어렵죠.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큰 입장차 말고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인종차별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미궁에 빠지면서 북한이 협상 카드가 있어도 섣불리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설사 실무 협상에 나서 일부 진전을 이룬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될 경우 도로함이 타불이 될 공산이 큰 때문입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은 11월 대선이겠죠. 그 지금 뭐를 미국이랑 하기는 대선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박 교수는 북한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것은 대선 이후 협상력 재고를 겨냥한 대미 압박을 예고한 것이라며 비건 부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상황 관리용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가 최근 확정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법안에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의회가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에도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상원보다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추가로 의회에 입증하도록 한 겁니다. 상하원 법안은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최근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방어용의 신형 중간 단계 지상기반 요격기 개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탄도 추적 우주 센서 개발의 가속화를 요구했습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적국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센서 개발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추가로 1억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해당 조항 작성을 주도한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과 북한은 계속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는 미 도시를 위협하고 미국의 전략적 결정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 법안은 미 본토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미사일 방어청에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하원 법안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영내 미 군사력을 대규모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영내 미군을 늘리고 군사 장비를 재배치하며 연합군사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상원 군사위는 이 계획에 향후 2년간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 14억 달러는 2021 회계연도 예산이며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약 2억 달러 많은 수치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구상으로 불리는 이 계획에 35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군사위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회계감사원이 곧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인 북한 생화학 무기 대응 관련 준비태세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가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역량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법안은 또 국방장관이 오는 10월 31일 전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역량과 관련 부품 조달, 그리고 투자 현황 등에 관한 브리핑 개최를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핵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활동과 예산, 정책 자료부터 역량과 시설, 그리고 통제 체계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이 조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 프로그램에도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공개된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오는 7월 1일 군사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한 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11월 미국 선거에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최근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한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이 동맹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 봄 한국이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영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안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군 우주사령부가 적성국의 방해 전파에 훨씬 견고히 견디고 정확도가 높은 신형 GPS 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도형 무기 체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우주군 야전사령부 격인 우주미사일체계센터가 30일 오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차세대 전 지구적 위치 파악 위성 GPS-3SV-03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당초 4월 29일 예정돼 있던 이번 발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가 재개하는 것으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용 우주발사체 펠컨 9 내부에 탑재돼 대기권 밖으로 발사됩니다.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이 위성이 현재 궤도에 돌고 있는 31개 위성과 함께 전세계 40억 사용자에게 최상의 위치, 항해, 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주를 정장토로 간주하는 새 시대를 맞은 만큼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계속해서 전투원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실전 배치하고 우주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대 미 공군본부 정보, 감시, 정찰참모본부장을 지낸 데이빗 데툴라 예비역 중장은 이번 위성 발사의 군사적 시사점을 평가해달라는 VOA 논평 요청에 새로 창설된 미 우주군 정상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GPS-3 위성 체계는 기존의 전지구적 위치 파악 위성 역량을 크게 향상시켜 전 미 합동군뿐 아니라 수억 명의 민간 사용자들에게도 신뢰성과 견고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에 따르면 GPS-3는 기존 위성 체계보다 3배의 정확성과 8배의 반위성 전파 견고성을 지녀 깊은 산악과 수풀지대에 있어 위치를 받지 못하거나 적성국의 방해 전파가 야기하는 군사작전 방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대표적 반위성 역량국가로 미국이 간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The entrance to an underground facility where you want to do a combination.
특히 산악지대가 많은 북한의 지형 특성상 지하시설을 겨냥하는 이른바 벙커버스터 등 유도무기체계의 정확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선이 명군은 지하시설 타격 유도무기체계는 기본적으로 지진파를 발생시켜 땅을 함몰시키는 개념이라면서 향후 GPS 향상을 통해 출입구를 겨냥한 타격 정확성까지 확보된다면 북한이 이를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제3국 유조선에 북한 입항이 최근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적 미상의 유조선이 잇따라 남포 일대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유류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UN에 보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AS란 이름의 선적 미상 유조선 한 척이 북한 서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최초 동중국해 인근 바다에서 신호가 포착된 이후 한반도를 오른쪽에 둔 채 계속 북상하다가 서해 바다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조선은 대동강의 입국격인 초도를 약 25km 남긴 지점에서 돌연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끈 채 사라졌습니다. 진행 방향으로는 북한의 최대 항구가 위치한 남포가 목적지로 보이지만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정확히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MH란 이름의 또 다른 선적 미상 유조선의 신호가 대동강과 서해가 맞닿는 지점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북한 영해에 있는 동안 종종 AIS 신호를 켜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약 사흘 전인 19일 남포의 유류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북한의 유조선들이 이 항구 일대에서 포착된 적은 있지만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척의 제3국 유조선이 북한 영해에서 신호를 노출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부터 북한 선박이 아닌 제3국 유조선들이 직접 북한으로 입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까진 북한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만나 유류를 건네받았다면 최근엔 다른 나라 선박이 북한으로 직접 유류를 운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다른 나라 유조선들의 북한 입항 사례를 집계해 지난해 6월과 7월 해외 유조선이 북한 선박의 숫자를 앞질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그래프에서는 지난해 10월 해외 유조선의 비율이 북한 유조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특정 유엔 회원국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제3국 유조선이 총 64차례 북한에 입항했으며 이들이 운송한 정제유가 최소 56만 배럴에서 153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석유 등 정제유의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반입된 유류를 합치면 실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규모는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패널의 주장입니다. 올해 들어 남포 유류 항구 일대에 예년보다 더 많은 선박이 정박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포에서 유류를 하역할 수 있는 부두 3곳과 해상 유류 하역시설 등에는 올해 초부터 이달 29일까지 약 45척의 선박이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약 25척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유류가 북한에 반입됐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낳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조선들의 운항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최근 BOA에 유류는 북한 경제를 돌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도 유류 반입은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You need refined petroleum for transport. And transporting things from markets from one part of the country to the market.
정제유는 물품을 운송할 때는 물론 군대를 운용하고 비료를 만들거나 트랙터를 사용하는 농업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간 정제유 반입 허용량 50만 배럴은 북한 입장에선 매우 부족한 양이라면서 안보리의 유류 제재는 북한의 가장 아픈 조치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예년보다 적은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1273톤을, 러시아는 4월과 5월 각각 2,855톤과 873톤을 북한에 반입했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가 올해 5월까지 반입한 정제유는 각각 1,813톤과 11,481톤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중국은 약 3분의 1, 러시아는 2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두 나라의 대북 유류 반입량이 연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올해도 허용치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공식 유류 반입분이 실제 북한에 유입된 양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중국 국적자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재와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과 사이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두 건의 대북 제재 특징은 중국 국적자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을 주요 제재 위반자로 적시한 점입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은 1월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 창출에 기여한 남강 무역가 베이징 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기관인 베이징 숙박소가 남강 무역가 기존 제재 대상인 남강 건설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두 번째 제재에서는 북한 해킹그룹 나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태닌인과 리자동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이들을 1억 달러 이상 상당의 절취된 암호화폐 돈세탁과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사법당국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국적자에 대해 단독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한 중국 국적자 5명과 북한인 28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들이 대북 제재 규정,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대량살상 무기 확산 제재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들과 공모자들이 조선무역은행과 250개 유령회사와 위장은행 지점을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달러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한 정황은 올해 3월 발표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유엔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금지된 석탄과 모래 불법 수출 사례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돕고 있는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당시 VOA에 중국 당국이 유엔안보리 대북금지 활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최소한 의도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가 올 상반기 해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종 보고서의 절반 이상인 40페이지를 선박간 유류 환적 등 북한의 대표적인 해상 불법 활동과 이에 개입한 선박을 공개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미 정부도 해양 제재 회피 행위에 집중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 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 보는 3월 해양산업이 대북 제재 등 국제적 제재 회피 대응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핵심 동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aritime industry is the key artery for sanctions evasion globally.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2월 국제선박등록청과 선급협회, 외국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했다고 뒤늦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그리고 해양경비대 등이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표적인 기만적 해상 행위를 나열하고 관련 업계가 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행동수칙을 제시한 정부합동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 세계 13개의 선주상호보험조합으로 이뤄진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과 회원사들은 유엔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와 미 행정부의 주의보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의 위협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은 4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또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 공간 솔라리움 위원회는 올해 3월 발간된 첫 보고서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이 북한 지도부의 자금 조달에 생명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불법 이득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being able to use all assets of national power to deter or respond.
솔라리움 위원회 소속인 짐 렌저빈 하원 의원은 5월 미국은 모든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소와 제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뉴스 지다 켬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강제 실종된 북한 주민 7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에서 실종된 북한 주민 한 명과 관련해 중국에도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강제 실종된 북한 주민 7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열린 제120기 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정보를 요청한 북한 주민 7명은 1970년대부터 2017년 사이 대부분 북한 내에서 강제 실종됐으며 1983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인민보안성에 의해 체포된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실종된 한 명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도 질의서를 보냈다고 실무그룹은 밝혔습니다. 1980년 설립된 유엔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의 통보에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들 7명에 대한 유엔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가 정보 제공 요청에 계속 비협조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부는 강제 실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심각한 의혹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향적이며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북한이 강제 실종과 납치 의혹 사례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강제 실종과 납치는 극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라면서 국가가 인간에 대해 범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남부 엘라바마 주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 테레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레사 씨의 여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던 결혼식이었지만 테레사 김 씨는 한국의 언니와 시댁 식구들의 축복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며 말 그대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낯선 대륙으로 넘어왔던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새 신부의 모습. 그의 신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저기 한국 사람들하고 북한 남자들하고 이게 차이점이 많지.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은 좀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무대 보여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정 얘기 안 듣고 하면 예심이 많고 그다음 그리고 또 많이 친절하고 그런 게 엄청 잘 점이 많죠.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믿어 인생을 걸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특별한 계획도 세운 건 없었지만 결혼 전부터 함께 살았던 아파트 생활을 접고 내 집을 장만하게 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집 사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1년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밤에 늦게 들어와요. 그럴 때가 이제 아파트가 소음이 많더라고요. 중간 소음이. 예. 네. 이제 그러니까 자꾸만 밑에서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꼭 1년 만에 2010년도 3월에 들어갔는데 딱 1년 되는 다음에 3월에 이제 그 집을 이사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이사 가는 바에는 우리 차라리 집 사서 가자. 그래서 아파트를 나가게 됐죠. 야, 집을 샀어요. 1년 만에 그냥 집 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작은 집 샀어요. 여기 집세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하우스 값이.
남편과 테레사 씨는 부부가 된 후 장만한 작은 집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장만한 작은 집. 1년 동안 정을 붙이며 살다 좀 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뷰티풀 하우스라고 집이 우리 집이 이제 그런 집이 됐어요. 모델 하우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썬룸도 있고 집이 작지만 아주 집이 딱 보면 진짜 뷰티풀 하우스예요. 그 집이. 그런데다가 제가 부엌에서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잘 둘이다 안에 먹어. 기름진 음식을 다 보니까 집이 부엌에 이제 캐비넷들이 다 깨끗하게 새 집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와서 보고 집 4년 된 집 치고는 진짜 깨끗 새 집이거든. 그래서 딱 보고서 그 다음날 와서 캐시를 탁 주고 가더라고. 집 75,000에 팔았. 그러다가 이제 이 집을 큰 집을 사게 됐죠. 이 집이다 이제 다운페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지금 산 집도 5년 됐어요.
새로운 경력을 쌓게 된 것도 변화였는데요. 남편을 따라 엘라베마로 이주한 이후 새 직장을 잡게 됐습니다.
다른 작업을 여기 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찾는데 이제 내 동생이 인터넷으로 어떻게 찾다가 이 하나 회사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구직 광고가 이게 떴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알라바마에 있고 내 동생은 지금 애틀란타에 있으면서 인터뷰를 동생이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인터뷰를 봤는데 근데 동생은 지금 애틀란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알라바마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차라리 집에서 노는데 언니 나 대신 출근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내가 갔는데 인터뷰 보고 바로 패스해가지고 다음날부터 그냥 일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일 시작했죠. 그날 한 5명 왔는데 여자는 내 한 명, 남자 4명 했는데 다 붙었죠. 그냥.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이 척척척 잘 풀리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현대 여기 주변의 공장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스펙션으로 많이 인스펙터로 많이 받으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어. 많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오면 그냥 좋다 하죠.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 공장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신분만 되면 일자리를 얻는 일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12불인데 이제 그때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손길이 많이 필요해. 미국 애들이 이게 손 부분이 많이 여물지 못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당은 12불인데 돈은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그냥 4-5천 정도. 예.
오버타임을 하면 몇 시간 정도 더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균 12시간은 평균이고 그냥 17시간, 어떤 날은 막 날밤 새고 한 날도 있고 24시간 일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24시간?
네, 24시간. 어떤 때는 막 불량 같은 게 터지면 그거를 막으려고 막 사람 집에 안 가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당시 새로 시작했던 회사 여건상 모든 인력이 24시간 매달려야 했는데 하지만 일한 만큼 벌이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같은 업종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던 만큼 사실 신혼다운 신혼생활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신혼생활이지만 신혼생활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진짜. 새벽 5시에 나갔다가 저녁 어느 3시에 들어오니까.
남편분이 불평 안 하시던가요?
불평 안 하더라고요. 그 새벽 5시에 어쩔 수 없이 남편도 같이 나갔어요. 내가 차로 안 하니까. 모두 다 주고 내가 내 회사로 가야 되니까.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수년간 그런 업무 일정은 이어졌습니다. 테레사 김 씨는 자동차 제조업체 한화의 제품을 검열하는 인스펙터, 검사관이었습니다.
차 부품을 이제 생산 라인에서 이제 차 부품을 만들면 내가 그거를 검사하는 거죠. 근데 제 파트가 이제 뭐냐면 차 전종, 헤드라이너라고 차 전종 만드는 건데 그거 이제 사이즈가 딱 맞아야 돼. 차 안에 끼우면 불량이 없이 그냥 딱 맞아 들어가야 돼. 이제 그거를 이제 찾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불량이 있긴 하지만 그걸 찾는 거죠. 현대 소나타인데 우리가 만드는 게 뭐 소나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지금 옵티마, 기아 옵티마 차가 여러 가지요. 많은데 위에 차 안에 딱 들어가면 차 전종이 있잖아요. 전종이 이제 그레이 색깔도 있고 베이지 차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세 가지 색깔인데 그 색깔에 이제 컨테미네이션 뭐가 묻었거나 작은 그런 게 뭘까 묻어도 안 되고 집밥이 약간 나와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다 찾아내서
부품 검사관으로서 갖춰야 했던 특별한 요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씨는 단순히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엄청 많이 버리더라고. 하루에 막 버리는 게 막 상더미 같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이너라는 게 또 부피가 커요. 열 장이면 막 상더미 같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거 하루에 몇백 장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 그거 나는 그냥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생산해서 만들 때 이게 왜 이런 불량이 나오는지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거 나는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생산 라인에 쫓아가.
원인도 찾아냅니다.
가만 기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게 불량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얘네들이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먼지 계속 쌓이고 하는데 이제 절단할 때 그 절단한 그런 것들이 이제 쓰레기가 끼우면서 이제 제품이 약간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돼. 그렇게 하면 이제 홀 사이즈가 비틀어지거나 무슨 사이즈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막 이쪽으로 변경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인스펙션 계속 하다 보면 아 이게 왜 해서 이런 원인이 나오는가 하는 걸 기계에 가서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거를 찾아내. 그래서 이걸 수정해달라. 미국 애들은 또 자기네들한테 직접 말하면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오피스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내 직접 상관한테 얘기해. 부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를 퇴치해달라고.
누가 시켜서 했던 일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나 채우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조용히 일할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남들이 좋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불량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산 라인에 쫓아가서 막 그 원인 퇴치를 해버리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이쪽 편에서 인스펙션하고 생산을 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인에 가서 그거를 원인 퇴치를 빨리 해서 그거를 수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매번 달려와 문제를 지적하는 테레사 씨를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테레사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해설,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48년 6월 30일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이며 전자산업의 모습을 크게 바꾼 반도체 핵심 소자 트랜지스터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트랜지스터는 트랜스, 바뀜과 레지스터, 저항의 합성어로 전자회로 내에서 전자의 증폭과 스위칭을 담당하는 소재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바꾼 전자산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진공관을 대체한 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개발된 진공관은 트랜지스터와 비교해 여러모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크기도 트랜지스터보다 훨씬 크고 유리관인 탓에 잘 깨졌습니다. 그래서 진공관으로 소형 전자제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자제품의 소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트랜지스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 손전화 등 장소 구별 없이 간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트랜지스터 덕분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라디오 때문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진공관 라디오보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할 수 있게 돼 당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미국 벨 연구소의 윌리엄 쇼클리, 존 바딘, 월터 브렌튼이 발명한 것으로 이 세 사람은 이것으로 195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 6월 30일 콩고 민주공화국이 벨기에로부터 독립합니다. 1200년대 콩고 제국 탄생 이후 16세기와 17세기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고 1908년 벨기에 정부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후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콩고 국민들의 시위와 항거가 계속되자 벨기에는 마침내 1960년 6월 30일 콩고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콩고 독립에 앞장섰던 패트리스 루문바가 콩고 민주공화국 초대 총리에 조제프 카사 부부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독립 후 부족 간의 대립으로 혼란을 거듭합니다. 1965년 11월 군부 쿠데타로 모부투가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1971년 국명을 자이르로 변경했다가 1977년 5월 다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과 부족 간의 갈등은 2020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유엔에 따르면 콩고 민주공화국 내 난민은 500만 명,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은 770만 명에 이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